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아래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조율을 할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7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전화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관여에 열린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등 대북 현안에 우리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본과 한국 등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공조에 관해 계속해서 3국의 협력 노력을 지지할 것이며 대체로 계속성을 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3국 협력에서 중점을 두는 영역에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 일정 중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주에 많은 나라를 상대로 그것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상호주의적 관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상호주의적 관세를 통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무역하게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동등한 무역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이 그 관세의 대상인지, 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대일 무역 적자에 관해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일 0시부로 모든 중국 상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신규 관세는 한 달 동안 유예시켰지만 대중국 관세는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 상품의 최고 15% 보복 관세를 오는 10월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을 상대로도 고율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7일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행정부와의 핵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호마파란 충성서약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육군과 공군, 방공군 장병 대상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은 합리적이거나 지혜롭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다라고 밝히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그런 결론을 맺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대미 협상은 이란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새로운 핵협정 추진 의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나는 이란이 평화롭게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검증된 핵평화 협정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적으면서 우리는 이 협정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 협정이 완성돼서 서명하게 되면 중동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7일 연설에서 이란 외무부가 세계 모든 나라와 협상하고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뒤에 이 과정에서 유일한 예외가 미국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대화 상대에서 예외로 두는 이유는 약속을 뒤집은 사례가 과거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이 러시아와 연결된 전력망을 오는 8일 완전히 끊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고 발트 3국이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 공동의 에너지 시스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토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미한일 경제관계는 3국 협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방산업체 등 민간기업들까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 차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원을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영하 11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미한일 경제관계는 3국 협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같은 강력한 동맹국과의 모든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6일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해 우리 경제관계가 중요한 이 전략적 관계의 근본적인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our economic relationship can absolutely be the fundamental core of a strategic relationship that's critical right now.
해거티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미일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현재 복잡한 정치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세 나라의 기업 대표들도 3국 간 더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공급망 보호 측면에서 공동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일 간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My frustration with the trilateral relationship, frankly, is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frustration between.
해거티 의원은 솔직히 내가 삼국 관계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한일 간 정치적 문제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내 지지율을 올리고 점수를 따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정치적 현실이라면서도 경제계 인사들은 양국이 이런 정치적 갈등을 넘어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미한일 3국 경제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유대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갈등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적 기복을 견딜 수 있는 일종의 균형추이자 관계 안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의 이런 발언은 의회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원 의원도 최근 VOA에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 수세기 동안 역사적인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해거티 의원은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부채 속에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추가 방위비 지출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 한국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관계의 모든 측면을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공동훈련이나 연구개발 혹은 생산 등 모든 역량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 is going to look at every relationship with our allies, and particularly strong allies like Japan, like South Korea, others. Let's find ways to be stronger together. And it's
의회에서 동맹국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선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민주당 측에선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인식하며 증액을 압박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해거티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선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과 비대칭적이고 비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들 국가는 이제 완전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대비 일정 제한을 둬야 했다며 이들은 우리의 보조금을 받을 필요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An uneven set of relationships with our trading partners. We have non-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our trading partners. And if you go back in time, I can explain it.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들과 더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며 미국은 교역국들과 무역의 여러 측면에서 더욱 호혜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는 민주당 측과 대조적입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 최근 VOA에 우리는 오히려 양국 간 무역과 경제 교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아닌 일부 적국을 겨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에서 정부는 물론 방산업체 등 민간기업들까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 차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딥시크를 응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정부 부처들의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 오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STX 엔진 등 내부 정보 보호에 특히 민감한 방산업체들은 6일 내부 공지를 통해 딥시크 차단을 알렸고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도 직원들에게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오픈 AI의 Chat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딥시크 이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7일 브리핑을 열어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한다며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국장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 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남 국장은 서방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력 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 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 협의를 시작하였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김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딥시크 생성형 A라는 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생성형 AI란 텍스트와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각종 정보가 해당 서비스 업체 서버에 수집됩니다. 딥시크는 중국의 신생 AI 개발 업체로 이런 기술을 이용한 AI 어시스턴트 앱인 딥시크 R1과 딥시크 V3 등을 최근 출시했는데요. 이 모델들이 저사양 칩을 사용하는 등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성능은 미국 오픈 AI 최신 모델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서비스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무엇보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등 정보 보호 관련 법률들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에 대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한국의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 특별 보좌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그 정보에 접하려면 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버 시큐리티 액트는 정부 수사기관은 그런 거 없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 적법 절차가 뭐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는 특히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이나 방산업체 등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산업체나 산업계는 그런 핵심적인 개발 동향이 노출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김 기자, 딥시크 출연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딥시크는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자유롭게 원본을 수정한 응용 앱을 만들어 재배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딥시크 응용 앱을 만들어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북한이 딥시크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해킹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가짜 사이트나 기타 등등해서 정보를 절취하거나 피싱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종인 특보는 북한 해커들이 딥시크 응용 앱에 암호를 우회해 시스템에 침투하는 백도어와 악성 코드를 심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양상의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군 수뇌부에 흔들림 없는 군 지휘 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합참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처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중국이 이사국인 인권이사회는 개혁이 필요하며 미국의 탈퇴가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일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구였다면서 미국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UN Human Rights Council has been a very effective body.
킹 전 특사는 특히 북한은 미국의 탈퇴를 매우 반길 것이라면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미국의 강력한 지지하에 설립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워싱턴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지난 2018년 6월에도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면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2월 옵서버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했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이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근시안적 견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I consider it a very short-sighted view because there are many issues before the Human Rights Council.
북한을 포함해 인권이사회가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탈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코헨 전 부차관부는 북한 인권 관련 많은 중요한 조치들이 인권이사회에서 시작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과 보고서 발간,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출발점이 인권이사회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유엔이 2014년 발표한 CY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후속 보고서를 10여 년 만에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이 이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이사회 개혁 주장과 관련해선 개혁이 필요하다면 미국이 깊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물러난다면 오히려 반대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if reforms are needed and they are, the US should be involved heavily. And walking away cedes the floor to your opponent.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안보와 직결돼 있는 만큼 유엔 인권 이사회보다 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 추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최근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총회가 더 많이 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는 안보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과 북한군 파병 등 안보 문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은 핵 프로그램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며 억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It's forced labor which allows the nuclear program to exist. It's the repression that allows North Korea to devote all its resource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유엔이 현재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세계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인권이사회가 독재 정권을 보호하고 이사국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supposed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but instead it coddles dictatorships and gives them legitimacy.
러시아가 비록 2022년 인권 이사회에서 퇴출당했지만 중국 등 자국민의 인권조차 보호하지 않는 인권 침해국들이 인권 이사회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쇼트 의장은 이어 오늘날 세계에서 전쟁과 갈등, 참혹한 상황을 일으키는 인권 침해국들이 유엔과 인권 이사회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전 세계 여론을 환기시켜 해당 인권 탄압 국가에 대한 압박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슐트 의장은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는 북한 인권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BOA의 질의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창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석자는 다만 미국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을 포함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창구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사회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법 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 합동 신문 과정에서의 사법적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6일 VOA에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법제화를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어민 강제 추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오는 4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한국 심사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사법적 보호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북한 이탈 주민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북한 이탈 주민 수사 관련 규정은 통과됐지만 본인 의사 확인 관련 규정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2025년 재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 범죄자라 할지라도 북송하지 않고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앞서 통과됐지만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해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법 중 해외 탈북민을 보호하고 입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돼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정부는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어민 강제 추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2020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의사를 통일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는 당시 한국에 온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사법 절차 없이 북한으로 송환했었습니다. 이후 고문방지특별보고관 등 UN특별보고관들과 조약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어기고 탈북민들을 북송했다며 서한 등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2020년 UN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우려 관련 답변서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며 탈북 어민 송환은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열리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15차 회의에서 진행되는 한국 심사를 앞두고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사법적 보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최근 UN에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간첩활동이나 기타 범죄를 이유로 형사 기소될 수 있지만 탈북민들이 법률 상담을 받거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법은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법에 따르면 탈북자는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6일 VOA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자유권 규약하고 이제 3고문방지협약 심의할 때도 한국 정부가 약속했던 얘기가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그 국내법을 재입법을 하겠다.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입법 안 됐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다시 지적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도 인정한 이제 그런 그 강제송환 금지 규정 같은 경우는 입법 못한 건 이제 뭐 그런 팩트니까 현재 제도로는 법제도로는 탈북자 보호가 불충분하다. 이제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죠.
신 분석관은 여전히 한국에서 탈북민 신문을 정보기관과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강제 송환이 가능하다면서 사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제115차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 가봉, 과테말라, 키르기스스탄, 모리셔스, 우크라이나가 심사 대상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달 말 개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호주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과 유엔과의 관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6일 이달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지난 4일 한국의 인권단체 등이 이후에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억류자 및 북한인권유린 피해자 실명을 명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서한을 받았고 그들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계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이유는 호주와 함께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제출할 연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유엔과 관여하며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과거 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난 2024년 보편적 정례 검토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EU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다만 EU는 서한에 담긴 제안을 올해 결의안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지난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북한의 10년 넘게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상 씨 등은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8년 EU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안한 미얀마 관련 결의안에 로이터 소속 기자 2명의 실명을 명시한 결과 이듬해인 2019년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석방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과거 북한인권결의안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피해자 개인의 실명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회장은 지난 4일 BOA와의 통화에서 인권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uman rights is about individual rights. Human rights about individuals. I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e names of those who are affected. It is very important.
이유는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법적 대응뿐 아니라 기념사업과 진실기록 등 비사법적 대응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범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범죄의 문서화와 정보의 통합 관리 보존이 향후 조사와 기소를 포함한 책임 규명의 토대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조사 기간 동안 보존된 정보의 양이 두 배로 증가했다며 시민사회단체, 학계, 피해자, 정부기관이 제공한 자료가 중앙 저장소에 추가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OHCHR이 북한의 공식 명령과 지침, 내부사진, 법원 문서, 피해자 인터뷰 기록, 탄원서 등 새로운 증거와 원본 문서를 확보하면서 정보량이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부터 2년마다 책임규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를 위한 조사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비사법적 대응이 과거보다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근거로 특별보고관 등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별 법적 대응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포로 및 납북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와 일본에서 지상낙원 캠페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오토 원비어 가족이 북한 자산 220만 달러를 압류하는 판결을 받은 것과 네덜란드에서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혐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진행된 사례도 주요 법적 대응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에서 전쟁 포로 및 납북 피해자를 위한 기념관과 전시관이 건립되고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추모 행사가 이뤄졌으며 인권 교육 및 기록 보존 활동이 강화된 것도 이번 조사 기간 동안 강화된 비사법적 분야의 주요 대응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한편 이번 조사 기간 동안 북한 내에서 과거와 다른 여러 변화가 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탈북민 수가 크게 줄고 탈북 패턴도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9년 1,047명이었던 탈북민 수가 2023년에는 196명, 지난해는 9개월 동안 181명으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탈북민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이번 조사 기간 동안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남성들이 근무지에서 탈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탈북민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평양문화호보호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새로운 법률 도입과 단속 강화를 통해 북한 정부가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 감시와 처벌을 담당하는 국가보위부사나 특별단속조직 109 상무의 검열이 최근 몇 년간 크게 강화됐다면서 이들이 수시로 전화기와 전자기기를 도청하고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실시해 외부 정보 유입이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UN의 북한인권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와 관련해 UN 주재 북한 대표부에 논평을 요청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자국 내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리의 인권 검토 UPR을 앞두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례에서 보듯 김정은 정권에 의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o I think the developments and the increased attention by the Human Rights Council what's happening with this reporting is really important and I'm really glad to see it.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정권의 검열, 통제, 처벌 강화는 그만큼 외부 정보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be doing is communicating truth into North Korea, like the work of VOA.
아울러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의 실상을 고발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자유 세계를 경험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는 북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며 기존 제재 선박을 신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2024년 한 해 공해상과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은 모두 160척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된 이들 160척에 국제 해사기구 IMO 구유 번호와 이름, 선적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VOA가 이들 선박을 하나씩 살펴본 결과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81척이 사실상 제재 위반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선박 구매를 금지하고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선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운항이 확인된 81척은 유엔이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한 2016년 12월 이후에 북한 선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해 자국에 등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운항된 81척 중 21척은 2017년에 북한 선박이 됐고 이어 매년 3척에서 6척의 선박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이어 2022년에 등록된 선박이 15척, 2023년은 26척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선박 구매가 2022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23년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BOE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회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을 통해서도 동일한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대부분 이전 선적이 중국이었으며 2019년과 2021년 사이엔 한국 선박 여러 척이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투입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이 사실상 신규 선박이란 건 그만큼 북한이 기존 노후 선박을 비교적 신식 선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선박을 투입할 정도로 노후 선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포착된 81척은 대부분 건조 연도가 2000년대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사용된 지 20년 가까이 된 노후 선박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신식 선박인 것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집중적으로 구매 중인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신규 선박 투입을 통해 기존 제재 대상 선박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0여 척의 북한 선박에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들 선박이 해외로의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운항이 확인된 선박 160척 중 제재 선박은 10척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을 끝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약 7년 동안 새로운 선박 제재를 내놓지 않는 사이 북한은 기존 제재 선박 대신 새로운 선박을 해외 운항에 투입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선박이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으로부터 금수품을 건네받은 북한 선박 등 20여 척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20여 척은 대부분 북한이 2017년 이후 새롭게 취득한 선박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들 선박에 제재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해상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해상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ly bilateral sanctions that can and can restrict trade and make sure that these vessels do not ply.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다시 임하는 날까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이 중국, 러시아 외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미 상원의원이 올해 다시 법안을 발의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이산가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던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올해도 이산가족 관련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이날 BOA의 이산가족 관련 서면 질의에 한국 전쟁 후 많은 한국인들이 언젠가는 북녘 땅에 남겨진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면서 지난해 마르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과 함께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6만 6천여 명을 포함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지낸 가족들과 보다 쉽게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의 재발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동료들과 루비오 장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법안이 통과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지난해 3월 미 국무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적인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화당이 루비오 상원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취임한 루비오 당시 상원 의원은 전쟁과 김정은의 억압적인 정권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지내온 재미 한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력은 북한과의 잠재적인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회기 종료와 함께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케인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이산가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주길 바란다면서 이산가족이 고령이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90대들이니까요. 네. 1년, 2년, 불과 2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이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뀐 데에서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고령의 재미 이산가족들이 북녘 고향 땅을 방문해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라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 발탁한 데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알렉스 웡 부보좌관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인 만큼 2기 행정부에서도 미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이산가족 문제에서도 양국 간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년여간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역임한 로버트 킹 전 특사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북한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when I was the special envoy, divided families was an issue of real concern.
킹 전 특사는 북한과의 흔치 않은 몇 차례의 대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오랜 세월 가족이 헤어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 간에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인 이산가족들은 친북단체나 브로커를 통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났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폴리 이산가족 USA 대표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1세대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의 정의와 이해를 확장해 북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고향과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2세대와 3세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really encourage the US government as well and South Korean government to expand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이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외교 정책에선 북한과의 교섭에서 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이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면서 국내 정책 면에선 재미 아닌 이산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eparated families is a very important issue. It's an issue with an expiration date.
스칼라트 회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기한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를 위해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영하 11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 안주 영하 15도에서 영하 4도, 남포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14도에서 영하 5도, 수풍 오후에 구름 많겠고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영하 22도에서 영하 6도입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용연 흐리겠고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개성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사리원 영하 13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장진 오후에 구름 많겠고 영하 27도에서 영하 8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영하 27도에서 영하 10도, 원산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선봉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삼지연 오전에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영하 27도에서 영하 1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5m를 이겠고 먼 바다에서는 2에서 5m를 일다가 오후에 2에서 4m를 이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서해 먼 바다 하루 종일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2월 8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아래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7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전화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관여에 열린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등 대북 현안에 우리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본과 한국 등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공조에 관해 계속해서 3국 협력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체로 계속성을 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3국 협력에서 중점을 두는 영역에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 일정 중에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주에 많은 나라를 상대로 그것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상호주의적 관세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상호주의적 관세를 통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무역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이 이 무역 관세의 대상인지 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일본 무역 적자에 관해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일 0시부로 모든 중국 상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신규 관세는 한 달 동안 유예를 시켰지만 대중국 관세는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여기에 맞서 미국 상품의 최고 15%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EU를 상대로도 고율 관세를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7일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행정부와의 핵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호마파란 충성서약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육군, 공군, 방공군 대상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은 합리적이거나 지혜롭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다고 밝히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그런 결론을 맺었다고 설명하면서 대미 협상은 이란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새로운 핵협정 추진 의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나는 이란이 평화롭게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검증된 핵평화협정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적으면서 우리는 이 협정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 협정이 완성돼서 서명하면 중동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7일 연설에서 이란 외무부가 세계 모든 나라와 협상하고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유일한 예외가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대화 상대에서 예외로 두는 이유는 약속을 뒤집은 사례가 과거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그런 본질은 역사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특히 지난 2010년대가 그 절정이었다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주장했습니다. 당시 2년 동안의 협상 노력을 통해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만들어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해 당시 우리 이란 정부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오가며 대화하고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리고 우리 이란 측은 대단한 아량을 베풀어 수많은 양보를 했다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이란을 상대로 체결한 협정입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이 러시아와 연결된 전력망을 오는 8일 완전히 끊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고 발트 3국이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 공동 에너지 시스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